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론. 천주교 광주대교구 사제들이 오늘의 복음 말씀에 비춰 강론하는 시간입니다. 연중 제16주간 목요일인 오늘은 청계본당 이현석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태오 복음 13장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왜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사실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내가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저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이사야의 예언이 저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는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리라. 저 백성이 마음은 무디고 귀로는 제대로 듣지 못하며 눈은 감았기 때문이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서는 돌아와 내가 그들을 고쳐주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눈은 볼 수 있으니 행복하고 너희의 귀는 들을 수 있으니 행복하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갈망하였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갈망하였지만 듣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복음 선포를 시작하셨습니다. 온 갈릴레아를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에서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 그것이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군중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을 하나의 특권처럼 생각하게 되니 오늘 제1독서에서 듣는 탈출기 말씀의 배경으로 시선이 향하게 됩니다. 시나이 산에서 계약이 맺어질 때에 산봉우리로 내려오신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게 모세에게는 허락되었지만 백성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탈출기 24장에 따르면 그나마 모세와 함께 산으로 올라가는 게 허락되었던 아론과 그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명의 원로 그들 역시 멀찍이 떨어져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이 정말 특정 소수에게만 허락된 특권이라면 이러한 특권은 하느님 백성인 우리 가운데에서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그리고 특권을 허락받은 이들은 과연 눈으로는 무엇을 보고 귀로는 무엇을 들을까요? 혹시 그 특권을 누리고 계신가요? 여기에서 잠시 시선을 돌려 오늘 복음 환호송을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 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아, 그렇구나. 제자들이 무언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철부지였기에 하늘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비유에 대한 설명도 따로 해주신 것이구나. 복음 환호송에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오늘 복음 환호성 구절은 코린토 1서 13장 2절의 말씀을 떠올리게도 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깨닫고 산을 옮길 수 있는 큰 믿음이 있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에 관한 당신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당신의 용서, 치유, 구마 등의 행적을 보기는 하지만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를 이사야서 6장 10절을 인용하여 지적하십니다. 마음은 무디고 귀로는 제대로 듣지 못하여 눈은 감았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에 담긴 하느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마음과 나를 하느님께로 그리고 이웃에게로 향하게 하는 사랑을 받아들일 마음이 무뎌 있다면 하늘나라의 신비를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깨닫고 산을 옮길 수 있는 큰 믿음이 있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유분결이 최윤관 신부입니다. 한국 천주교의 공식적인 창립 연도는 지금으로부터 220년 전인 1784년입니다. 천주교의 교리를 연구하던 중 교리 서적의 부족을 느꼈던 이벽은 동지사편으로 북경에 가게 되는 이승훈에게 북경 천주당을 찾아 세례를 받을 것과 천주교에 관한 더 자세한 교리 서적, 성물 등을 가져올 것을 부탁하게 됩니다. 1784년 봄 베드로라는 세례명으로 세례를 받고 돌아온 이승훈은 이벽과 건일신에게 세례를 주게 되는데 이 세 사람이 바로 한국 천주교의 창설의 주요 인물들입니다. 이후 여러 명이 세례를 받게 되었고 1784년 겨울 서울 명례동에 있던 역관 김범우 토마스의 집에 모여 이벽을 지도자로 삼아 주일 예배를 시작함으로써 한국 천주교회가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1분 교리였습니다.
하는 이야기. 믹스커피에서 펴낸 이주희의 내가 사랑한 유럽의 도시 가운데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영광을 보관하는 법, 빈. 오스트레일리아의 멜버른을 제치고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된 유럽의 한 도시가 있다. 동쪽의 제국으로 불리는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의 이야기다. 중세 합스부르크 왕가의 찬란한 영광과 화려한 문화유산을 간직한 도시 빈. 남부러울 것 없는 영광의 도시는 우아했던 과거 속에 마냥 머물러 있지 않았다. 예술과 환경이 아우라진 친환경 도시로 변신을 거듭했다. 빈이 살기 좋은 도시라는 명성을 얻은 이면에는 높은 녹지 비율이 있었다. 도시 면적은 서울의 3분의 2 정도지만 도시의 50%가 숲과 공원, 정원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어딜 가든 푸른 녹이 묵어진 공원을 만날 수 있다. 무엇보다 설레는 건 초록빛 넘실대는 공간에 잠든 예사롭지 않은 이들과의 만남이 아닐까. 드넓은 녹지에는 고고한 왕실, 묵직한 클래식, 자연 친화적 건축물이 아름답게 공존했다.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의 버금가게 화려한 쉔브룬 궁전에는 한 여인의 흔적이 짙게 배어있다. 합스부르크 왕가 유일의 여제이자 오스트리아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국모로 추앙받는 마리아 테레지아다. 제국의 군주로서 왕가의 어머니로서 치열하게 살아야 했던 그녀의 안식처는 여름 별궁과 음악이었다. 마리아 트레지아는 음악의 후원을 아끼지 않았고 쉔브룬 궁전으로 유수의 음악가들을 초청해 연주회를 즐겼다. 그곳에 6살의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가 있었다. 그는 여제를 비롯한 황실 사람들 앞에서 피아노를 연주했고 신기에 가까운 천재의 연주에 모두가 감탄했다. 황실에서의 데뷔를 성공적으로 마친 모차르트의 어린 시절이 살포시 그려졌다. 마리아 트레지아를 닮은 쉔브룬 궁전은 단아했다. 무엇보다 노란색 궁전은 초록빛 공원과 조화롭게 어우러졌다. 50만 평에 이르는 대지에는 나무와 꽃, 조각과 분수, 온실과 수영장이 쉴 틈 없이 펼쳐졌다. 이 모든 걸 품은 정원은 비현실적으로 단정했다. 마치 정원을 작품처럼 건축한 느낌이랄까. 나무를 조각같이 다듬었고 꽃은 물감이 되어 정원에 색을 입혔다. 합스부르크 왕가의 자존심이라 불릴 만했다.
저는 이 떼대움을 전체 6개의 곡으로 구성하고 있고요. 네, 오늘은 유로 커뮤니티 유스 오케스트라와 연합합창단들이 함께하는 음반입니다. 이제 세 번째 곡 준비해드립니다. 모데라토 과시 안단티노라는 속도로 표현되어 있는데 디냐레 감상해보시겠습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픽, 한상유통과 H-MAD, 에듀킹덤 칼리지 다네모라, 전망 좋은 창, JMP로우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와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20년 넘게 뉴질랜드에서 한국 내수용 제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는 한상유통과 H마트입니다. H마트는 현재 알바니, 호빅, 시티, 핸더슨, 타우랑가에서 주민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한국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취급하는 여러가지 제품들을 뉴질랜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톨릭 뉴스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한국지부 지부장 조우형 마테오 신부 수도자와 신자들로 구성된 한국 순례단이 유럽 성지 순례 중 레오 14세 교황을 아련했습니다. 28명의 순례단은 7월 7일부터 17일까지 벨기에 동부의 반회, 프랑스 파리와 루누드, 스페인 로욜라, 포르투갈 파티마 등 유럽 주요 성모 발현지와 이탈리아 로마를 순례하고 순례 마지막 날 로마 카스텔 간돌포에서 교황을 만났습니다. 수도회에 따르면 이번 아련은 교황이 한국 순례단을 자신의 휴가지로 직접 초대해 성사됐습니다. 교황은 순례단과의 만남에서 한국교회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평신도들이 세운 교회라는 것을 안다며 그 믿음을 이어받아 선교의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또한 4월 수도회의 초대로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선종으로 시간을 내지 못했다며 세계 청년 대회가 열리는 2027년 한국에서 다시 만나자고 전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워크 비자 소지자의 총수는 2025년 6월 말 기준 19만 3,716명으로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했지만 연령별 분포는 크게 바뀌었습니다. 20대 비자 소지자는 2019년 6월 말 8만 8,848명, 47%에서 2025년 6월 말 6만 3,402명, 33%로 급감했습니다. 반면 30대 이상 연령층은 비자 소지자가 증가해 전체 비율이 30대는 35%에서 41%, 40대에서 50대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연령 구조 변화의 원인은 공인고용주 워크비자 제도 도입입니다. 이 제도는 뉴질랜드 고용주가 외국인 채용을 위해 먼저 공인 자격을 얻어야 하며 비자 신청자는 경력이나 자격 증명을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이 두 조건이 없었습니다. 젊은 층은 경력이나 자격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비자 취득 문턱이 높아졌고 현지 고용주들도 상대적으로 경력 있는 중장년층을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력만은 30대 이상이 증가한 반면 20대는 비율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한마디로 새로운 제도가 경력이 부족한 젊은 외국인의 진입을 제한하고 상대적으로 경력 갖춘 중장년 외국인의 유입을 늘린 셈입니다. 뉴질랜드 윈스터 피터스 부총리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뉴질랜드에서 수백만 달러 상당의 고급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 소유에 반대했던 그의 이전 입장과는 다른 변화입니다. 이러한 변경은 2025년 말까지 확정될 투자 비자 및 규정의 광범위한 개혁의 일부입니다. 피터스 부총리는 기존 외국인 구매자법은 유지되지만 상당한 자본을 국내로 유치하는 적격 투자자를 위한 특정 면제가 신설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정책이 200만 달러 이상 주택에 대해 15% 거래세를 포함했던 국민당의 이전 제안과는 다르며 자신의 계획은 훨씬 제한적이고 그러한 세금을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현재의 외국인 구매자 금지로 인해 발생했던 장애물을 해결하고 뉴질랜드로 더 많은 자본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함입니다. 뉴질랜드의 황금 비자 제도는 500만 달러 성장 투자 또는 1천만 달러 균형 투자를 통해 영주권을 제공하지만 많은 고액 자산가들은 주택 구매의 어려움 때문에 투자를 주저했습니다. 피터스 부총리의 새로운 정책은 대규모 투자자들이 거주 상태와 관계없이 초고가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이를 해결할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만 뉴질랜드 제1당이 역사적으로 외국인 소유에 반대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정책은 신중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클랜드와 헤이스팅스의 정육점이 올해 뉴질랜드 베이컨 햄 어워즈에서 최고 명예를 안았습니다. 실버데일에 위치한 샘스 부처는 천연 숙성 메이플 스트리크 베이컨으로 올해 대회에서 최고의 베이컨 타이틀을 차지했습니다. 같은 정육점은 2024년에는 미니 샴페인 햄 부문 금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헤이스팅스에 있는 와일드 게임은 전통 방식으로 만든 프레스트 햄으로 최고의 햄상을 수상했습니다. 심사위원단은 전국 44개 소매업체로부터 출품된 250개 이상의 돼지고기 제품을 3일 동안 시식하며 올해 최고의 베이컨과 햄을 선정했습니다. 한편 온라인 투표로 진행된 피플스 초이스 어워드에는 5,400표 이상이 접수되었고 크라이처치 피터 팀스 미트가 수상했습니다. 피터 팀스는 올해 초 소시지 대회에서 이탈리안 미트볼 소시지로도 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전문의 일반의 간호사 구급 대원을 포함한 보건 종사자들이 국회의원들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재임 중에는 사적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공공보건 시스템의 예산 삭감, 유지 보수 연기, 구조 조정 등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정치인들이 그 결정의 결과로부터 자신들을 차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의 제안은 모든 국회의원과 내각 장관 가족들은 공공의료 시스템에만 의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단체의 대변인이자 노스랜드의 심장 전문인 마커스 리 박사는 국민의 공공의료에 충분히 헌신해 자신의 가족 건강까지 걸 수 있는 리더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치인들이 자신의 가족을 위해 공공의료 시스템에 충분히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지가 시험대라고 말했습니다. 마커스 리 박사는 정치인들에게 괜찮다면 우리에게도 괜찮은 것이고 정치인들에게 부족하다면 누구에게도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포츠 뉴질랜드는 정부의 지시에 따라 트랜스젠더 포용 커뮤니티 스포츠 지침을 폐기하고 해당 문서를 웹사이트에서 삭제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이 지침을 검토 및 업데이트하라고 요청했지만 지금은 완전한 폐기를 지시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노동당은 이번 결정을 태보라고 비판하며 원래를 원칙을 업데이트하려 했던 입장이 왜 전면 삭제로 바뀌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지침은 2022년에 처음 발표되었으며 스포츠 단체들에게 트랜스젠더가 커뮤니티 스포츠에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가이드 원칙을 고려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당시 스포츠 장관이었던 크리스 비숍은 스포츠 단체들이 복잡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스포츠 뉴질랜드에 이 원칙을 검토하고 업데이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민당과 뉴질랜드 퍼스트 간의 연정 합의에는 공적 자금을 받는 스포츠 단체들이 성별 관련 규칙으로 인해 공정한 경쟁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3년 뉴질랜드 퍼스트는 선거 공약으로 생물학적 여성만 참여 가능한 독점적 카테고리를 마련하지 않는 공공재정 지원 스포츠 단체는 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내세웠습니다. 지난 1년간 5만 명 이상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KSF에서 인출을 했으며 이는 5년 전 약 1만 8천 명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심플리시티 수석 경제학자 샤무벨 에큐브는 이 증가가 2023년부터 시작됐으며 경기 침체와 생활비 위기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인출자는 전체 회원의 1.6%, 금액은 전체 저축의 0.3%로 고통이 일부에 집중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쇼리의 금융 전문가 톰 하브랜드는 인출이 사람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다고 말했으며 평균 인출액은 약 $8,800였습니다. 연소득 7만 5천 달러인 30대가 이 금액을 인출하면 은퇴 시점에 자산이 약 4만 달러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축 중단 신청은 감소해 많은 사람들이 인출 후에도 저축을 계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르멘트는 인출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며 머니톡스 같은 재정 상담 서비스를 먼저 이용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에큐브는 키세이버에 가입하지 않은 저소득층이 고통을 더 크게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직원 기여금으로 인해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을 피하려 하지만 동시에 고용주 기여금과 정부 보조금도 놓치게 됐습니다. 반면 코오라 키세이버의 대표 로버트 칼리오는 연 소득 6만 달러인 사람이 3%씩 꾸준히 저축하면 10년 후 약 4만 5천 달러를 모을 수 있다며 KSF의 장기적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재무장관 니콜라 윌리스는 뉴질랜드인들이 버터에 대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현재 버터 가격이 매우 비싸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윌리스 장관은 국회에서 폰테라의 최고 경영자 마일 헤럴과 만났습니다. 최근 버터 가격 상승으로 이번 만남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헤럴은 버터가 한때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팔기 어려운 제품이었지만 건강상의 이점이 보도되면서 수요가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회동을 통해 윌리스는 슈퍼마켓 경쟁을 통해 버터 가격을 낮추려는 의지를 더욱 강하게 됐습니다. 그녀는 모든 문제는 결국 슈퍼마켓 경쟁으로 귀결된다면서 정부가 뉴질랜드 식료품 시장의 경쟁을 강화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헤럴도 세계 여러 시장과 비교해 뉴질랜드의 슈퍼마켓 부분은 경쟁이 덜하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윌리스는 버터 가격에 대한 마진이 폰테라와 슈퍼마켓 중 어느 쪽에 더 많은지는 각자가 주장할 문제라고 말하면서도 양측 모두 서로를 탓하는 상황으로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윌리스는 허럴에게 소비자들에게 폰테라와 슈퍼마켓 각각의 마진 구조에 대해 더 명확히 설명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는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5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1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한우성 아나운서 이수영이었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 라우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비자,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09441-2422, 휴대폰 번호 027-276-1919, JMP 로우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20년 넘게 뉴질랜드에서 한국 내수용 제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는 한상유통과 H마트입니다. H마트는 현재 알바니, 호빅, 시티, 핸더슨, 타우랑가에서 교민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한국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취급하는 여러가지 제품들을 뉴질랜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피, 한상유통과 H만, JP 에듀케이션, 전망 좋은 창, JMP 로우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이어서 KCR 초대석과 우리 가락 한기가 방송됩니다. 104.6 FM 카톨릭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KCR 초대석의 한우선입니다. 비영리 자선단체로 아시안 이민자를 돕는 기관이 있습니다. CNSST 파운데이션입니다. 오늘은 CNSST 파운데이션의 마야 박 사회복지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눈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CNSST 파운데이션의 예, 사회복지사 마야 박님이 나오셨는데요. 예, 먼저 그 본인 소개 말씀을 해 주시죠.
네, 저는 CNSST 파운데이션이라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커뮤니티 사회복지사 마야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교육 관련 분야에서 일을 했었고요. 뉴질랜드 와서는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바로 CNSST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뉴질랜드 사회복지협회에 등록된 사회복지사이고요. ANZ-ASW의 멤버로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근무하시는 곳이 CNSST 파운데이션인데요. 예, 어떤 곳일까요?
네, 저희 기관인 CNSST 파운데이션 재단은요. 아시안 이민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비영리 자선단체이고요. 다양한 아시안 출신 이민자들이 뉴질랜드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뉴질랜드 최대 규모의 아시아계 비정부기구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1997년도에 현재 CEO인 제니가 사회복지학 실습을 위해서 자신의 게라지에서 중국 이민자로 직접 겪은 그 정착의 어려움을 잘 알기 때문에 중국 이민자들을 위한 정착 지원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 해인 1998년도에 등록이 돼서 올해 27년 된 기간입니다. 현재는 오클랜드 펜미오와 알바니의 자체 사무실을 두고 있고요. 4개의 계약된 지점을 통해서 연간 4만 명 이상의 아시안 이민자들에게 언어적, 문화적으로 접근하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NSST에서 일하시는 인원은 어느 정도나 되며, 예, 그리고 또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까요?
네, 저희 풀타임 직원 수는 24명이고요. 파트타임과 계약직이 100명 있고 69명의 자원봉사자가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인을 위한 서비스를 시작한 것은 2009년부터이고요. 한국인 직원은 고용 전담 팀에 계시는 존을 포함해서 현재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은요, 뉴질랜드 정부로부터 승인된 사회복지 및 정부 주택 서비스 제공 기관이고요. 뉴질랜드의 공인회계사 협회나 NJQA나 ACC 등의 공식 인정을 받아서 다양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CNSST에는 어떤 부서들이 있는지 소개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네, 여러 부서들이 있는데요. 그 교육 및 정착팀이 있고 컬처럴 러닝 센터 팀이 있고요. 그 임플로이먼트 앤 엔터프라이즈라고 해서 고용 전단 팀이 있고 커뮤니티 하우징 팀 그리고 국내외 교류 사업 팀이 있고요. 제가 소속되어 있는 사회복지 및 카운슬링 서비스 팀이 있습니다.
예, 각각의 부서들에선 어떤 일을 하는지 예, 좀 더 그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정착 및 교육팀에서 앞에서도 제가 잠깐 언급했듯이요. NJQA에서 승인을 받은 민간 교육기관으로 아시안 이민자들을 위한 영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과 취업 준비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이민자들의 성공적인 정착과 고용 준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은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로 읽고 쓸 수 있게 하거나 수리 능력도 키울 수 있게 하고 비자 신청 시에 수업료를 이민성에 선납한 이민자를 위한 영어 과정도 제공되고 있고요. 현지인들을 위해서는 그 중국 문화 이해 프로그램과 이민자들이 뉴질랜드 사회와 문화를 잘 알 수 있게 하는 키위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민자들이 더 쉽게 뉴질랜드 지역 사회에 적응하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그 컨트롤 러닝 센터 팀인데요. 예, 이곳은 예, 어떤 일을 하는 곳일까요?
네, 이 팀에서는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주말 교육 및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방과 후 수업은 일반 로컬 학교에서 중국 문화를 가르치고 있고요. 토요일에는 수학이나 영어, 미술, 댄스, 뭐 중국어 같은 다양한 과목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한 학교 방학 기간에는 스쿨 홀리데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자녀들이 안전하고 유익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돕고 있는 팀입니다.
예, 다음은 Employment and Enterprise인데요. 예, 여긴 어떤 일을 하는 곳일까요?
네, 여기서는 MSD 사회개발부 펀딩을 받아서 구직자들이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주요 서비스를 말씀드리자면 취업 코칭 분야로 이력서를 작성하거나 인터뷰 기술을 가르쳐주거나 또는 구직 전략을 세우거나 고용 관련된 권리와 책임이 무엇인지 또는 그 풀 라이센스 운전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게 도와주거나 아니면 회계 프로그램인 그 제로나 MIOB 같은 프로그램을 교육시켜주고 있고요. NJQA 승인이 된 식품 안전 자격증, 푸드 서티피케이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부분이나 고용주와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일자리를 연결을 해주고 있고요. 취업이 된 후에도 필요한 사후 관리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정부 지원 대상이 아닌 워크비자나 유학생, 또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나 신규 이민자들에게는 커뮤니티 수요에 기반된 어떤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커뮤니티 하우징 팀은 또 어떤 일을 하는 곳일까요?
네, 저희 커뮤니티 하우징 팀은요. 뉴질랜드 정부로부터 정부 주택 공급기관으로 공식 승인받았기 때문에 주택도시개발부와 협력해서 시니어 이민자 및 현지 가족들을 위한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현재 그 저희 오클랜드 펜미오 사무실 위층에 코트쿠 하우스라고 해서 정부 주택이 운영되고 있고요. 36개 유닛에 52분의 입주민이 거주 중에 계십니다.
예, 다음은 그 국내외 교류 사업팀이 있는데요. 예, 이곳은 또 어떤 일을 하는 곳일까요?
네, 여기는 그 뉴질랜드 이민성에서 승인된 공식 이민 어드바이즈가 있거든요. 그 어드바이즈를 통해서 각종 비자 관련 이민 상담이나 번역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국제 이민자 컨퍼런스도 정기적으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청소년 프로그램인데요. 제이 액튼 키위 드래곤 컬처럴 익스체인지 스컬러십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중국인이 아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1년에 한 번씩 저희 기관이 스폰스가 되어서 중국을 방문하게 하고요. 중국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을 해서 뉴질랜드와 중국 문화 간의 이해를 넓히는 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국제협력의 일환으로 홍콩대학교 사회복지학과와 MOU를 체결이 되어 있어서요. 매년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현재 6명의 학생이 저희 기관에서 3개월 동안 실습 중에 있습니다.
예, 현재 그 미방님은 사회복지사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예,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일단 저희 사회복지 및 카운슬링 서비스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잠깐 해드리자면은요. 그 뉴질랜드 정부가 승인한 전문성과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 레벨 2 커뮤니티 서비스 제공 기관이고요. 이 서비스의 핵심 목표는 아시안 이민자들이 겪는 일상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예방 중심의 지원을 제공하거나 문제가 심화되기 전에 조기 개입해서 웰빙을 증진시키는 데 있고요. 현재 저희 팀에는 10명의 등록된 사회복지사 및 카운셀러가 소속이 되어 있고요. 한국인을 지원하는 담당자는 현재 저만 있습니다. 저는 주로 한국 이민자나 뉴질랜드에서 태어난 한인 자녀분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 외 팀원들은 중국계나 다양한 아시안 커뮤니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는요. 비자 종류나 연령에 상관이 없이 모두 무료로 제공되고 있고요. 비밀 보장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어, 만더린, 캔토니즈, 영어 등으로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고요.
예, 비자와 연령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네, 맞습니다.
사회복지 및 카운슬링 팀에서 하는 일은 어떠한 일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하는 일이 좀 많은데요. 저희 사회복지 및 카운슬링 팀에서 하는 일을 크게 네 파트로 나누어 본다면 제일 첫 번째가 개인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및 카운슬링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특히 그 가정 내에 갈등과 위기 상황에 직면한 아시안 이민자들을 위한 개인적이거나 가족을 위한 지원 서비스이거든요. 왜 남의 나라에서 이민자로 살면서 예기치 못하게 오는 부부 갈등도 많이 있을 수 있고요. 별거나 뭐 이혼 등의 관계 문제가 생겨져 있거나 자녀 양육 갈등이 있거나 세대 간 갈등도 많이 있고요. 경제적 압박감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많이 생길 수 있고 우울함이나 불안함 또는 장애로 인해서 어려움들이 생기는 분들도 계시고 노인학대 관련된 상담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정부주택이 필요한 분들에게 정부주택이 제공될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마 그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마 거기 고객에 대해서 이렇게 맞춤형으로 일을 하셔야 될 것도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고객마다 상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처한 상황에 맞게 제가 워크앤인컴을 간다거나 경찰서도 가고요. 또는 다른 정부기관들을 갈 때 고객과 동행하기도 하고요. 고객의 권리나 고객에게 절실한 도움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에 맞는 대변자 역할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그 한국 커뮤니티에서는 어떤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네, 되게 앞부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슈들이 많지만 특히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생각보다 가정폭력 이슈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가정폭력 대응 및 예방 프로그램으로 저희 기관은 경찰 산하에 있는 파나야 나파 하라케케라는 가정폭력 대응팀과 협력하에 가정폭력이 발생이 되면 일단 경찰이 먼저 개입을 하고요. 그러고 나면 가정폭력 대응팀으로부터 공식 리퍼럴을 받아서 후속 지원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된 목적은요. 피해자나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안전을 확인을 하고 피해자가 요청하면 정서적 지원이나 고객이 필요한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가정폭력이라 하면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일부 사람들은 가정폭력이라고 하면 물리적으로 때리거나 밀치거나 치거나 물건을 던져서 사람들의 상처를 입게 하거나 뭐 이런 경우만 쉽게 생각하기 쉽지만 뉴질랜드 가정폭력법에 의하면요. 앞에서도 제가 언급한 거 말고도 정서적인 것, 경제적인 것, 통제적 폭력도 포함되는데요. 쉽게 예를 들면 뭐 욕을 한다라든지 소리를 지른다든지 협박을 한다든지 뭐 죽이겠다, 뭐 내가 죽겠다 이런 협박을 한다든지 아니면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준다 하더라도 일일이 보고를 하게 한다거나 그때그때 돈을 요청하게 한다거나 상대방의 돈을 허락 없이 사용한다거나 상대방의 행동을 일거수일투족 간섭을 하는 경우거나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못 만나게 제한을 하거나 문자나 전화 등을 지나치게 감시하는 행동들이 다 포함되는데요. 즉 돌려서 말하면 이런 행동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특별히 멘스 프로그램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서비스는 가정폭력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는 남성분들에게 대해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프로그램도 무료로 다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마지막으로 가정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명령, 즉 프로텍션 오더라고 하잖아요. 이런 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법무부와 Ministry of Justice와 저희가 공식 파트너십을 맺은 기관이기 때문에 성인 피해자를 위해서는 Adult Safety Program이라는 것을 하고요. 18세 이하 자녀들을 위해서는 Child Safety Program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한인 커뮤니티를 비롯한 다양한 이민자들이 심각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 혹시 그 다루었던 그 사례 중에서 설명해 주시면 아마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요.
제가 하는 전반적인 서비스 부분의 사례를 좀 들자면은요. 그 가정폭력이 포함된 이혼하려는 부부가 계셨는데 결혼 초부터 있어왔던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뉴질랜드 오시기는 했지만 오시면서도 여전히 그 폭력이 이어져 왔고 그로 인해서 가족 관계가 깨졌고 소통도 서로 안 되고 심지어는 자녀들과도 관계 유지가 되지 않았고요. 그 자녀들이 가해자인 부모에게 심한 증오심으로 연결도 하기 싫어했던 분들 그런 사례도 있고요. 또는 어른들의 영어의 한계로 인해서 한국에서 했던 일과 전혀 딴판인 즉 전혀 해보지도 않았던 일을 하게 되거나 그로 인해서 벌어오는 그 인컴, 수입이 낮아지는데 그렇지만 내야 되는 렌트비나 모기지는 자주 돌아오잖아요. 이처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부부가 이제 자주 싸우고 이럴 경우에 어떤 분들은 술로 버텨보려는 사람들이 늘게 되거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해? 이러려고 내가 여기 왔나? 이러시면서 우울해지거나 무기력해지고 자존감도 아주 낮아짐으로 인해서 가정 해체가 생기는 사례들도 있고요. 또는 이민 와서 영주권 받기도 힘들었고 경제적으로 살기도 이제 바빴기 때문에 어른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자신들이 희생했다고만 생각을 하고 자녀들이 부모가 기대하는 만큼 제때 도와주지 않으면 되게 서운하게 여기면서 싸우거나 화를 불같이 내서 자녀들이 되게 황당해하는 경우도 많고 서로를 잘 이해하지 못함으로 오는 갈등이 굉장히 많아지는 사례들이 있고요. 또한 뉴질랜드 그 교육 시스템을 어른들이 잘 모를 수 있잖아요. 더군다나 영어도 잘 못하기 때문에 자식들이 알아서 잘 하겠거니 공부도 잘 알아서 하겠거니 하고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가 이제 부모님들이 봤을 때 자식들은 하라는 공부는 하지 않고 게임만 해서 혼내거나 다투는 과정에서 자녀들과 소통 단절이 생기고 관계 단절로 이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또 하나 짚어지는 부분들이 그 부모들이 뉴질랜드를 올 때 자식들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뉴질랜드를 왔다라는 것 때문에 그 기대치가 높을 수밖에 없고, 하지만 그 자녀들과 어려움이 많이 생기는 그 사례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고요. 소통을 잘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만 이렇게 탓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거든요. 상대를 탓하다 보니까 되게 힘들어지는 경우도 이제 많이 있고요. 또는 의외로 뉴질랜드 와서 이런저런 이유로 이혼을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이혼을 하고 나면 내가 알고 있던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도 단절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지고요. 또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도 거절하고 혼자만 그 동굴이라 그러죠. 동굴 속에 이제 갇혀 지내면서 자신이 자살을 생각을 하거나 시도를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언급하지 못하는 다양한 사례들이 이 밖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과 관련된 서비스도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참 중요한 서비스 중 하나이고요. 이 서비스도 뉴질랜드 그 MSD로부터 소수민족 노인 학대 및 방치에 초점을 맞춘 노인 학대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저희가 작년부터 승인되었거든요. 그래서 노인 학대 핫라인 서비스를 시작을 했어요. 이 부분은 그 노인 부부 사이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학대나 부당한 처우를 받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할 경우에도 해당이 되거든요. 특히 아시아는 가족 간의 유대감과 문화적으로 그 가정폭력이 있어도 창피하다고 느낀다거나 부모인 내가 내 자식을 잘못 가르쳤다고 생각해서 자신이 덮으면 모든 게 조용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또는 이건 우리 가족만의 이슈라고 해서 덮으려고만 하지 도움을 받으려 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뉴질랜드에서 영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또는 도움을 받는 부분이 어렵고 어디에서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더 숨기고 있으면서 힘들어하는 노인분들이 계심을 뉴질랜드 정부에서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도움을 요청하라고 핫라인이 생긴 거거든요. 08000-26778 08000-26778로 전화하셔서 3번을 누르시면은 제가 바로 전화를 받고 있으니까요. 걱정 마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예, 그 노인분들이 어떤 그 도움을 받고 싶을 때 이렇게 전화하면 될까요?
네, 그 생각보다 꽤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중국이나 한국이나 비슷한 사례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대부분 우리 부모들은 내 애들은 다른 집 애들과 달리 내겐 잘하고 나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나를 잘 돌봐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자녀들과 가정폭력 관계로 얽힐 거라고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에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계몽을 하는 역할을 할 때 진짜 조심스러운 부분이 참 많습니다. 실제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부모가 살던 집을 자녀 명의로 돌려놓거나 난 연금 나오니까 크게 쓸 돈 없다면서 자녀들이 돈을 요청하기도 전에 자녀들이 돈 때문에 마음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미리 부모들이 가진 돈을 자녀들에게 다 주고 나서 자녀들로부터 쫓겨나는 경우도 있고요. 렌트나 정부주택을 잘 구하지 못하고 마음앓이 하는 노인분들이 많고요. 심지어는 이 부모들이 영어나 건강 문제로 병원을 가거나 관공서를 가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길 때 그럴 때마다 도움을 자식들한테 요청하게 되면 매번 잘 도와주는 자녀들이 있으면 정말 감사한데요. 이 부모님들은 애들 눈치 봐가면서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자녀들로부터 핀잔을 듣거나 아니면 다른 집들은 다들 알아서 잘 하는데 왜 엄마 아빠는 바쁜 우리한테 오라가라 하냐고 이렇게 굴욕감을 느끼게 한다거나 무시를 또 하거나 심지어는 하지 말아야 되는 욕도 하고 소리도 지르는 등등의 마음 아픈 사례들이 참 많습니다.
네, 예, 한국의 그 노인분들이 그 마음 아픈 사례들 이런 것이 많으면은 예, 08 1-800-26778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예 3번을 누르시면은 예 마야박 예 사회복지사님이 받으니까 일단은 그 상의를 하는 게 좋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누고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용리 자선단체로 아시안 이민자를 주로 돕는 CENSST 파운데이션의 마야박 사회복지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한우성이었습니다. 기시열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락의 향기 우리 가락의 향기 오늘 들으실 첫 곡은 할아버지라는 노래인데요. 김은건이 작사하고 최지상이 작곡한 할아버지를 주병선의 노래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치성 작곡집 수록곡 중에서 김은건 작사, 최치성 작곡의 할아버지를 주병선의 노래로 들어보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국민요 걸작 경음악집에 있는 창부 타령인데요. 1990년 아세아 음반에서 나온 음악입니다. 들어보시죠. 네, 오늘의 마지막 곡은 김영동 작곡의 귀소를, 소금의 김영동, 가야금의 이주은, 기타의 송익규의 연주로 들으시면서 오늘 순서를 마치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픽, 한상유통과 H만, JP 에듀케이션, 전만종창, JMP 로우,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웨스트팩은 고객의 카드에서 원치 않은 결제가 처리되는 것을 막아 2,500만 달러 이상의 손실을 방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3차 고위급 평화협상이 23일 현지 시간 시작됐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2022년 국가암 등록 통계를 보면 전체 암 중 대장암 발생 비율은 11.8%로 갑상선암 12.12% 이어서 2위에 해당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입주, 알바니 하나롬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카톨릭 뉴스입니다. 성 아우구스피노 수도회 한국 지부 지부장 조형 마테오 신부 수도자와 신자들로 구성된 한국 순례단이 유럽 성지 순례 중 레오 14세 교황을 아련했습니다. 28명의 순례단은 7월 7일부터 17일까지 벨기에 동부의 반웨, 프랑스 파리와 루누드, 스페인 로울라, 포르투갈 파티마 등 유럽 주요 성모 발현지와 이탈리아 로마를 순례하고 순례 마지막 날 로마 카스텔 간돌포에서 교황을 만났습니다. 수도회에 따르면 이번 아련은 교황이 한국 순례단을 자신의 휴가로 직접 초대해 성사됐습니다. 교황은 순례단과 만남에서 한국 교회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평신도들이 세운 교회라는 것을 안다며 그 믿음을 이어받아 선교의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또한 4월 수도회의 초대로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선정으로 시간을 내지 못했다며 세계 청년 대회가 열리는 2027년 한국에서 다시 만나자고 전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웨스트팩은 고객의 카드에서 원치 않은 결제가 처리되는 것을 막아 2,500만 달러 이상의 손실을 방지했다고 밝히면서 뉴질랜드인들은 매년 수백만 달러를 구독 함정 Subscription Traps를 읽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웨스트팩 뉴질랜드 고객관리 책임자 피터 브란즈는 많은 해외 웹사이트들이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고객을 정기 결제에 자동 가입시키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은행은 2024년 4월부터 이러한 결제를 차단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최근 3개월 동안 2만 명의 고객이 이런 결제를 하지 않도록 막았습니다. 이 조치는 해외 구독 서비스 관련 불만이 급증한 이후 시행된 것으로 대부분 유럽과 영국에 기반을 둔 업체들이었습니다. 반스는 이러한 업체들이 명시적으로 사기를 치는 것은 아니지만 정기 결제에 대한 정보가 미세한 글씨로만 표시되어 있어 고객이 쉽게 알아차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보통 고객은 한두 달 뒤 신용카드 명세서에서 반복적인 결제를 보고 나서야 이상함을 느끼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비윤리적인 수익 창출 방식이며 선물 상자, 신발, 의류, 액세서리, 스포츠웨어, 디지털 콘텐츠 등 다양한 상품에서 이러한 문제가 나타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웨스트팩은 다른 은행들과 협력 중이며 고객들에게 온라인 결제 시 세부 약관을 꼼꼼히 읽고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질랜드 워크비자 소지자의 총수는 2025년 6월 말 기준 19만 3,716명으로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했지만 연령별 분포는 크게 바뀌었습니다. 20대 비자 소지자는 2019년 6월 말 8만 8,848명 47%에서 2025년 6월 말 6만 3,402명 33%로 급감했습니다. 반면 30대 이상 연령층은 비자 소지자가 증가해 전체 비율이 30대는 35%에서 41%, 40대에서 50대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연령 구조 변화의 원인은 공인 고용주 워크비자 제도 도입입니다. 이 제도는 뉴질랜드 고용주가 외국인 채용을 위해 먼저 공인 자격을 얻어야 하며 비자 신청자는 경력이나 자격 증명을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이 두 조건이 없었습니다. 젊은 층은 경력이나 자격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비자 취득 문턱이 높아졌고 현지 고용주들도 상대적으로 경력 있는 중장년층을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력 많은 30대 이상이 증가한 반면 20대는 비율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한마디로 새로운 제도가 경력이 부족한 젊은 외국인들의 진입을 제한하고 상대적으로 경력 갖춘 중장년 외국인의 유입을 늘린 셈입니다. 뉴질랜드 윈스터 피터스 부총리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뉴질랜드에서 수백만 달러 상당의 고급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 소유에 반대했던 그의 이전 입장과는 다른 변화입니다. 이러한 변경은 2025년 말까지 확정될 투자 비자 및 규정의 광범위한 계획의 일부입니다. 피터스 부총리는 기존 외국인 구매자법은 유지되지만 상당한 자본을 국내로 유치하는 적격 투자자를 위한 특정 면제가 신설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정책이 200만 달러 이상 주택에 대해 15% 거래세를 포함했던 국민당의 이전 제안과는 다르며 자신의 계획은 훨씬 제한적이고 그러한 세금을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현재의 외국인 구매자 구매로 인해 발생했던 장애물을 해결하고 뉴질랜드로 더 많은 자본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위함입니다. 뉴질랜드의 황금 비자 제도는 500만 달러 성장 투자 또는 1천만 달러 균형 투자를 통해 영주권을 제공하지만 많은 고액 자산가들은 주택 구매의 어려움 때문에 투자를 주저했습니다. 피터스 부총리의 새로운 정책은 대규모 투자자들이 거주 상태와 관계없이 초고가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이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만 뉴질랜드 제1당이 역사적으로 외국인 소유에 반대해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정책은 신중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어를 잘하면 당신의 삶이 쉬워질 것입니다. 다이나스픽에서는 뉴질랜드 국가인증 풀타임 영어 수료 프로그램들을 오클랜드의 5개 캠퍼스에서 등록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영어 수준에 따라 초급부터 고급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말하기부터 듣기, 읽기 및 쓰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당 학교 수업 12시간에서 15시간, 온라인 학습 20시간에서 22시간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코스가 완료되면 뉴질랜드 교육평가기관 NZQ에서 발행하는 영어과정 수료증이 수여되며 모든 뉴질랜드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난민들은 무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 courses@dynaspeak.ac.nz 또는 전화 0800-355-344로 연락 주십시오. DynaSpeak.
계속해서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오클랜드와 헤이스팅스의 정육점이 올해 뉴질랜드 베이컨 햄 어워즈에서 최고 영예를 안았습니다. 실버데일에 위치한 샘스 부처는 천연 숙성 메이플 스트리키 베이컨으로 올해 대회에서 최고의 베이컨 타이틀을 차지했습니다. 같은 정육점은 2024년에는 미니 샴페인 햄으로 햄 부문 금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헤이스팅스에 있는 와일드 게임은 전통 방식으로 만든 프레스드 햄으로 최고의 햄 상을 수상했습니다. 심사위원단은 전국 44개 소매업체로부터 출품된 250개 이상의 돼지고기 제품을 3일 동안 시식하며 올해 최고의 베이컨과 햄을 선정했습니다. 한편 온라인 투표로 진행된 피플스 초이스 어워드에는 5,400표 이상이 접수되었고 크라이처치의 피터 팀스 미트가 수상했습니다. 피터 팀스는 올해 초 소시지 대회에서 이탈리안 비트볼 소시지로도 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전문의 일반의 간호사 9급 대원을 포함한 보건 종사자들이 국회의원들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재임 중에는 사적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공공보건 시스템의 예산 삭감, 유지 보수 연기, 구조 조정 등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정치인들이 그 결정의 결과로부터 자신을 차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의 제안은 모든 국회의원과 내각 장관 가족들은 공공의료 시스템으로만 의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단체의 대변인이자 노스랜드의 심장 전문의 마커리 리스 박사는 국민은 공공의료에 충분히 헌신해 자신의 가족 건강까지 걸 수 있는 리더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치인들이 자신의 가족을 위해 공공의료 시스템에 충분히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지가 시험대라고 말했습니다. 마커스 리 박사는 정치인들에게 괜찮다면 우리에게도 괜찮은 것이고 정치인들에게 부족하다면 누구에게도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포츠 뉴질랜드는 정부의 지시에 따라 트랜스젠더 포용 커뮤니티 스포츠 지침을 폐기하고 해당 문서를 웹사이트에서 삭제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이 지침을 검토 및 업데이트하라고 요청했지만 지금은 완전한 폐기를 지시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노동당은 이번 결정을 태보라고 비판하며 원래는 원칙을 업데이트하려 했던 입장이 왜 전면 삭제로 바뀌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지침은 2022년에 처음 발표되었으며 스포츠 단체들에게 트랜스젠더가 커뮤니티 스포츠에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가이드 원칙을 고려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당시 스포츠 장관이었던 크리스 비숍은 스포츠 단체들이 복잡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스포츠 뉴질랜드에 이 원칙들을 검토하고 업데이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민당과 뉴질랜드 퍼스트 간의 연정 합의에는 공적 자금을 받는 스포츠 단체들이 성별 관련 규칙으로 인해 공정한 경쟁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3년 뉴질랜드 퍼스트는 선거 공약으로 생물학적 여성만 참여 가능한 독점적 카테고리를 마련하지 않는 공공재정 지원 스포츠 단체는 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내세웠습니다. 지난 1년간 5만 명 이상 경제적 어려움으로 키위세이퍼에서 인출을 했으며 이는 5년 전 약 1만 8천 명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심플리시티의 수석 경제학 샤브베일 에큐브는 이 증가가 2023년부터 시작됐으며 경기 침체와 생활비 위기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인출자는 전체 회원의 1.6%, 금액은 전체 저축액의 0.3%로 고통이 일부에 집중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쇼리의 금융 전문가 톰 하트만은 인출이 사람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다고 말했으며 평균 인출액은 약 8,800만 달러였습니다. 연소득 7만 5천 달러인 30대가 이 금액을 인출하면 은퇴 시점에 자산이 약 4만 달러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축 중단 신청은 감소해 많은 사람들이 인출 후에도 저축을 계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르맨드는 인출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며 머니톡스 같은 재정 상담 서비스를 먼저 이용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아큐브는 키위세이프에 가입하지 않은 저소득층이 고통을 더 크게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직원 기여금으로 인해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을 피하려 하지만 동시에 고용주 기여금과 정부 보조금도 놓치게 됩니다. 반면 코라 키위세이퍼의 대표 로버트 카울리오는 연소득 6만 달러인 사람이 3%씩 꾸준히 저축하면 10년 후 약 4만 5천 달러를 모을 수 있다며 키위세이퍼의 장기적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재무부 장관 니콜라 윌리스는 뉴질랜드인들이 버터에 대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현재 버터 가격이 매우 비싸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윌리스 장관은 국회에 폰테라의 최고 경영자 마일스 헤럴과 만났습니다. 최근 버터 가격 상승으로 이번 만남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헤럴은 버터가 한때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팔기 어려운 제품이었지만 건강상의 이점이 보도되면서 수요가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회동을 통해 윌리스는 슈퍼마켓 경쟁을 통해 버터 가격을 낮추려는 의지를 더욱 강화하게 됐습니다. 그녀는 모든 문제는 결국 슈퍼마켓 경쟁으로 귀결된다면서 정부가 뉴질랜드 식료품 시장의 경쟁을 강화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허럴도 세계 여러 시장과 비교해 뉴질랜드의 슈퍼마켓 부분은 경쟁이 덜하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윌리스는 버터 가격에 대한 마진이 폰테라와 슈퍼마켓 중 어느 쪽에 더 많은지는 각자가 주장할 문제라고 말하면서도 양측 모두 서로를 탓하는 상황으로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윌리스는 헤럴에게 소비자들에게 폰테라와 슈퍼마켓 각가의 마진 구조에 대해 더 명확히 설명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 라우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비자,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09-441-2422, 휴대폰 번호 027-276-1919, JMP 라우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20년 넘게 뉴질랜드에서 한국 내수용 제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는 한상유통과 H마트입니다. H마트는 현재 알바니, 호빅, 시티, 핸더슨, 타우랑가에서 교민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한국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취급하는 여러 가지 제품들을 뉴질랜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제뉴스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3차 고위급 평화협상이 23일 현재 시간 시작됐습니다.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은 이날 오후 7시 50분께 튀르키예 이스탄불의 치라한 궁전에서 양국 대표단이 회담을 시작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지난 두 차례 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브라드미르 미딘스키 크레므린궁 보좌관과 루스텐 무에로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 각각 수석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하간 피탄 튀르키예 외무장관도 중재역으로 동석했습니다. 양국은 지난 6월 2일 열었던 2차 회담이 평화해법에 대한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된 이후 한동안 협상 테이블에 마주앉지 않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를 압박하면서 7주 만에 다시 논의를 재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에 새 무기 제공을 약속하고 50일내로 휴전 합의를 하지 않으면 러시아와 교육국까지 교율 간세를 구가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만큼 이번 만남으로 중대 돌파구가 마련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내달 1일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무역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 현지 시간 일본과 무역 협상을 완료했다며 미국이 일본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상호 관세는 15%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세율은 기존에 예고했던 25%에서 10% 낮아진 수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 미디어 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우리는 방금 일본과 대규모 합의를 완료했다며 아마도 지금까지 협상 중 최대 규모일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내 요청에 따라 일본은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며 이 중 90%의 수익을 미국이 받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이 자동차와 트럭, 쌀과 일부 농산물 등에서 자국 시장을 개방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입사할 현지 시간 시장 개방에 동의하는 나라에만 관세를 내리고 그렇지 않으면 훨씬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인 글에서 전날 미일 무역합의 도출과 관련해 일본이 사상 처음으로 미국의 시장을 개방했다며 이같이 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다른 글에서 나는 주요 국가들로 하여금 그들의 시장을 미국에 개방하게 만들 수 있다면 항상 관세 수치를 양보할 것이라고 밝힌 뒤 시장 개방은 관세의 또 다른 위대한 힘이라며 그것이 없으면 각국이 개방하도록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정보는 넘쳐납니다. 하지만 막상 암 진단을 받은 이후에도 같은 원칙을 그대로 따라야 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답을 내놓은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됩니다. 24일 미국 국립암연구소 저널에 따르면 동국대 식품영양학과 금나나 교수 연구팀은 대장암 진단 이후 생존율 향상에 도움이 되는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메타분석 연구를 통해 이런 내용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장암은 전 세계 암 발생률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유병률이 높은 질환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2022년 국가암 등록 통계를 보면 전체 암 중 대장암 발생 비율은 11.8%로 갑상선암 12%에 이어 2위에 해당됩니다. 대장암의 발생 원인은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약 70에서 90%가 환경적 요인, 10%에서 30%가 유전적 요인으로 추정합니다. 이 중 환경적 요인으로는 적색육 및 가공식품의 지나친 섭취, 음주, 흡연, 수면 부족, 스트레스 등이 지목됩니다. 연구팀은 지금까지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관련 연구 논문을 전수 분석해 대장암 환자의 사망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봤습니다. 이 결과 대장암 진단 이후 생존율을 높이는 데 가장 효과적인 식생활 요인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통곡물, 저지방 유제품, 칼슘이 풍부한 식품, 커피였습니다. 특히 커피는 카페인이나 디카페인 여부와 관계없이 생존율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는 대장암 예방에 대한 커피의 효과가 일관되게 관찰되지 않은 것과 다른 대목입니다. 커피에 함유된 클로로겐산이나 폴리테놀 등은 항산화 항염 효과를 통해 간 건강을 개선하는데 대장암 환자 사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간 전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연구팀의 해석입니다. 운동과 체중 조절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였습니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과 적정 체중 유지는 대장암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확실한 습관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대로 사망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는 정제된 곡물, 고지방 유제품, 가당 음료, 흡연, 과도한 음주, 자식 생활 습관이 꼽혔습니다. 이러한 식품들은 염증 반응을 촉진하거나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켜 암 진행을 가속할 수 있다는 게 연구팀의 지적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가공되지 않은 적색육, 소고기, 돼지고기에 대한 새로운 해석입니다. 적색육은 보통 대장암 발생 위험률을 높이는 대표적 식품으로 지목되어 왔지만 암 진단 이후에는 오히려 사망률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나나 교수는 항암 치료 이후 근육 손실을 방지하고 회복을 돕기 위해서는 적절한 양의 고단백 식품 섭취가 필요하다며 완전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적색육이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암 예방과 암 생존이라는 두 목표가 반드시 같은 식단 전략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미 유방암 분야에서는 이와 유사한 결과가 반복적으로 보고됐습니다. 금 교수는 대장암 진단 이후의 식생활 지침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연구가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실질적인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며 암 생존자들이 보다 과학적이고 개인화된 영양 전략을 세울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 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톱, interest.co.nz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연합뉴스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31원 29전, 한국에서 보낼 때 839원 60전, 한국에서 받을 때 822원 98원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대체로 맑은 날씨로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5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1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한우성 아나운서 이수영이었습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 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픽, 한상유통과 H만, 에듀킹덤 칼리지 다네모라, 전망 좋은 창, JMP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캐시한 게시판입니다. 다카포나 윈터라이트 행사입니다. 다카포나 윈터라이트는 이번 7월 나흘 동안 겨울을 살아나게 할 행사입니다. 수상 경력이 있는 모든 열혈층을 위한 야외 감각 체험으로 다카포나 중심에서 무료로 진행되며 빛 설치 및 공연, 음악으로 여러분들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다카포나 윈터라이트는 오클랜드의 예술 및 문화 일정에서 매년 큰 하이라이트로 이 행사는 오클랜드 시의회, 비즈니스 협회 등을 포함한 여러 후원 파트너들의 지원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번 행사들은 높은 수요로 인해 혼잡 불피하기 위해 특정 세이션 시간에 맞춰 티켓을 발급하게 됩니다. 행사 중에 무료 티켓을 상금 응모 부스에서 스캔하여 다카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1000달러를 받을 기회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카폰의 새로운 와이화라 니키 엔젝스 광장에서 2025년 7월 24일부터 27일까지 오후 5시에서 10시까지 열립니다. 게시한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